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일부 강경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란 국민들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내 관계 당국이 핵 합의를 승인하면 모두가 이를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국민 대다수는 핵 합의에 긍정적이라며 의회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와 같은 이란 국가기구들은 여론과 유리돼 있지 않으며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로 이란과 미국이 상호 적대감을 줄이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계획이 필요하지만 개별 국가들의 난민 수를 할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레고슈 세티나 폴란드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세티나 장관은 오늘 폴리티코 유럽신문 기고문에서 유럽연합의 최우선 과제는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라며 난민과 경제적 이민자를 구별하기 위한 난민 수용소 개설을 주장했습니다. 세티나 장관은 또 난민 사태로 유럽이 분열되거나 반목해서는 안 된다며 폴란드는 난민 수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이 난민을 나눠 맞자는 제안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사태의 원인을 차단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유럽인들의 안보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시작되는 2016 회계 연도에 적어도 8만 5천 명의 난민을 수용할 것이라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달 말로 끝나는 2015 회계 연도에 7만 명을 시작으로 내년에 적어도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포함한 8만 5천 명, 2017년에는 10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동안 미국에서 난민 수용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9.11 테러 이후 신원조회를 중시하는 새로운 법률과 요건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전직 미국 관리 20여 명은 미국 정부가 과거 수만 명의 쿠바와 베트남 난민들을 수용했었다며 2016 회계 연도에 시리아 난민 10만 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군의 시리아 배치와 러시아 무기가 이스라엘 국경 지역 반군에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남부 지역 반군들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습을 가한 이래 러시아군과의 우발적인 교전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의 전 작전보좌관은 로이터 통신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 같은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일종의 교전 수칙을 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직 보좌관은 또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 작전 지역을 제한하기로 동의하거나 러시아는 낮에 이스라엘은 밤에 군용기 비행 시간을 분배하는 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가 이끄는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당이 어제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치프라스 전 총리는 총리 수락연설에서 자신의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6년 만에 5번의 선거를 치른 그리스 안정에 새로운 국면을 약속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러면서 오늘날 유럽에서 그리스와 그리스 국민들은 저항과 위험의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같은 투쟁이 4년간 함께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99.5%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리자는 35.5%를 득표해 보수 정당인 신민주당의 28.1%를 크게 앞지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쿠바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쿠바 동부 지역을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도 아바나에서 동쪽으로 8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의 고향 올긴 지역에서 수만 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대중미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아바나 혁명 광장에서 열린 대중미사에서 쿠바인들에게 이데올로기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아바나의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 자택을 방문해 매우 친밀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눴다고 교황청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탈북자 단체가 또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일관하게 북한 주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는 탈북 난민들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중국 정부를 압박할 것을 유엔에 촉구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는 7,841명이며 이들의 유해를 반드시 조국에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다짐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5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하루 전인 20일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2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풍선에는 1달러짜리 지폐 1,000장과 함께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내용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DVD와 USB 각각 500개도 담겼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시사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전단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대화 일정과 관계없이 북한이 도발을 멈출 때까지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북 전단은 뭐 이산가족 상봉, 남북 대화 하지 말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발사나 이런 거 중단하라고 보낸 거니까 순수한 인조단체인데 우리 단체는 일관하게 북한 주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4일에도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8.25 합의와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은 관계도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만 전단 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무력 대응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석했던 북한 김양건 당비서는 이후 평양을 방문한 박상건 평화자동차 명회장을 통해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다를 게 없다며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대북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이 앞으로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안을 계기로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는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탈북 난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게 탈북자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보호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게 중국을 거쳐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휴먼라이트워치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중국 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자국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휴먼라이트워치에 따르면 중국은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부속 의정서의 당사국임에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경제 이주민이라며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년간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북송됐고 또 북한 요원들이 중국 영토에서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을 많이 납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트워치의 존 피셔 국장은 중국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는 것을 고려해서 자국 내 모든 북한인들을 현장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 탈북자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대신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나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피셔 국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휴먼라이트워치는 21일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 연합회의 최성용 이사장, 1969년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 2008년 탈북 과정에서 19살의 아들이 북송된 김동남 씨 등이 참석합니다. 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 여성 아노차 판조이 씨의 조카 반종 판조이 씨, 납북 일본인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형제 요코타 타쿠야 씨도 참석합니다. 이 밖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1950년부터 중국, 일본, 한국, 태국, 유럽, 중동인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북한에 강제로 머물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개막한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 중에서도 납치와 강제 실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수석 대표인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성 김 대표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미한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통합국방협의체는 두 나라 국방과 외교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해 안보정책 구상회의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회의 등 다양한 국방회의체를 조정 통합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한 고강도 압박 대책이 협의될 예정입니다. 성 김 특별대표는 방한 기간 중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통일 정책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지지를 호소할 방침입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핵 등 한반도 현안들을 놓고 남북 간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8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을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설 직전까지 정세 추이를 봐가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언의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8.25 남북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합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발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일 경우 박 대통령의 메시지의 수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정권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지난 6월 서울에 개소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발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1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리 외무상은 다음 달 1일 유엔 총회 제70차 일반 토의에서 기조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25일에서 27일까지로 예정된 2015년 이후 개발의제 회의에도 참석해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22번째로 북한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북한은 그 핵과 미사일 문제는 자신들의 자주, 이게 그 생존권이고 자주권이라는 입장이 확고하고, 그런 입장을 유엔 무대에 직접 나가서 보다 분명하게 밝힐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발과 함께 유엔 무대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고 또 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는 체제 통일, 제도 통일을 국제적으로 구걸하는 것이 되고 강한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유엔 총회 계기에 남북 간의 논란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리 외무상이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현안에 대한 외교적 적극 대응이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남북 간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북한 지도자들 간의 만남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은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에 대한 미국 내 지지율이 몇 년 새 다소 줄었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성인 34명을 대상으로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외교 정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중 미국 정부 지도자들이 북한 지도자들과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69%였습니다. 7년 전인 2008년 두 나라 지도자들의 만남을 지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무당파 성향의 응답자들의 경우 2008년 70%였던 지지 비율이 57%로 하락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2008년과 같은 수준인 60%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킬 잠재적 원인으로는 응답자들의 35%가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꼽았고 남북한의 긴장은 3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개발을 둘러싼 경쟁은 29%,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한 핵무기 확산은 25%, 아시아 국가들 간 경제적 경쟁은 20%, 중국과 타이완 관계 16%,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 16%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요인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이 7위로 꼽혔습니다. 응답자의 55%가 북핵을 위협으로 꼽은 것입니다. 가장 큰 위협으로는 72%의 지지를 받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미국에서 대규모 공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꼽혔고, 국제 테러 활동과 미국 인터넷과 컴퓨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6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 핵보다 위협적인 요소로는 이 밖에 비우호국들의 핵 무장 가능성과 이란 핵 문제가 꼽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참전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47%, 북한이 일본을 침략했을 경우 미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48%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유사시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 진입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이번 관련 법률 개정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군 실종자 수가 7,841명이라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모든 미군 실종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유해를 반드시 찾아내 조국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18일 전쟁포로 실종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군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을 기리는 날로 1979년 미국 의회가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뒤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애스턴 카터 국방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군 실종자 수를 밝히며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는 7,8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7,841 missing from the Korean War.
2차 세계대전 미군 실종자는 73,515명, 한국전쟁은 7,841명, 냉전 126명, 베트남 전쟁 1,626명이란 겁니다. 카터 장관은 올해 관련 기구들을 통합한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출범한 이후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identified 67 missing service members this year and we expect to identify more.
3개 산하 기구 600여 명의 요원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지난 6월 VOA에 올해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16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었습니다.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후 6명의 신원이 더 확인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확인국은 가장 최근엔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출신으로 1950년 24 보병사단 19연대 소속이었던 니에마이어 버틀러 상병의 신원이 확인돼 지난 8월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버틀러 상병은 1950년 12월 서울 인근에서 전투 중에 실종됐었습니다. 확인국 관계자는 VOA에 1982년 이후 지금까지 311명의 한국전쟁 실종자 신원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258명이 1995년 이후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난 1990년에서 94년 사이 북한에서 인도받은 208개 상자에 든 409 이상의 미군 유해와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북한 내 발굴 작업을 통해 찾은 229구를 중심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2005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유해 발굴 작업단의 안전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다가 2011년 북한 측과 작업 재개에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발 위협을 계속하자 이 계획을 미 당국은 취소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6월 VOA에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터 국방장관은 연설에서 미군 실종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bring them back to their families.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해군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2015년 한국 해군 관함식을 오는 23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는 해양대제전과 제70회 유엔의 날 기념식 등과 연계해 예년보다 큰 규모로 열립니다. 관함식에는 미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 4척이 참가하며 35개국 해군 대표와 해양 전문가들도 초청됩니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관함식의 명장면인 해상 사열과 훈련 시범이 부산 인근 해상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지원한 분유 2차분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제공되는 분유는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강화 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처 SGC는 18일 VOA에 올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분유 가운데 2차분 550톤이 지난달 17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548만 스위스 프랑, 미화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고 1차분 550톤은 지난 7월 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지원하기로 한 분유 1,050톤이 모두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은 이 분유로 슈퍼시리얼, 즉 혼합영양강화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혼합영양강화식품에는 쌀 우유 혼합물과 곡물 우유 혼합물, 옥수수 콩 우유 혼합물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2015 대북사업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부진과 신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분유로 가공된 영양 강화 식품은 영양 부족을 겪는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주민 90만여 명이 스위스가 지원한 분유를 제공받았습니다. 스위스가 지난 2009년 이래 북한에 지원한 분유는 미화 3,400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스위스 당국이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 분유로 만든 영양 강화 식품이 영양 부족을 겪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분유 외에도 북한 내 수도와 위생사업, 경사지 관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가 올해 대북 지원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938만 스위스 프랑, 미화 1,0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두만강 국경지대에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도문과 북한 남양을 잇는 다리를 왜 건설하는지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남양과 도문을 잇는 북중 국경에 다리를 공동 건설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협정식에는 북한 외무성의 박명국 부상과 리진준 평양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도문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사이에는 지난 1941년에 세워진 100m 길이의 도문교가 있습니다. 북중 양국이 기존의 도문교를 보수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는 도문교 옆에 새 다리를 건설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관례대로 보면은 기존에 있는 도로 옆에다가 새로운 도로를 놓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례가 순춘과 원정리를 연결하는 관아세관과 원정리를 연결하는 두만강 다리가 있었는데 이게 그 옆에다가 바로 신설 다리를 하나 더 놨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대표는 중국이 도문에 새 다리를 놓으려는 것은 라진 선봉보다는 청진항 진출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도문 쪽으로 해서 바로 청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각하기에는 보다 더 청진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문을 통해서 남양 그다음에 거기 갈 수 있도록 청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석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중 양국이 1,400km에 이르는 국경지대 곳곳에 다리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수뇌부는 지린성, 랴온융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경지대에 낡고 노후화된 다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김영윤 대표입니다.
2009년에 중국이 동북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14개 중에서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9개가 북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에서 바다로 나가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낮은 선봉, 청진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과의 인프라 연결에 많은 그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온 것이죠.
북중 간에 합의된 1년의 다리 건설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중국의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이 다리는 기존 조중우이교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우려에 따라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당시 중국의 원자버 총리가 방북해 평양에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양국은 2010년 2월 단둥에서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관리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4년간의 공사를 통해 왕복 4차선 다리를 건설하고 필요한 공사비 22억 위안, 미화 3억 4천만 달러는 전액 중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신압록강 대교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지난 5월 단둥 현장을 방문했던 김영윤 대표의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쪽으로 다녀와서 그거를 봤는데요. 중국 쪽에는 완벽하게 북쪽으로 이어지는 3,000m 이상의 그 다리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85% 이상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은 북쪽으로의 연결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되지 못한 배경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2013년 12월 발생한 장성택 처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장성택이 살아있었더라면 처형되지 않았더라면 그 신압록강 대교는 분명히 건설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 12월에 장성택이 처형하고 친중파들이 내리 이제 숙청되면서 결국 신압록강 대교가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 중국의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북한 쪽의 책임이 있다.
장성택 처형은 또 다른 북중 경제협력 사업이던 황금평 특구 사업도 중단시켰습니다. 장성택은 2011년 중국을 방문해 압록강 하구에 황금평 특구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는데 처형 이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리 건설이 경제협력 문제지만 북중 간 정치 외교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이번 남양 도문 교량 건설도 지연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안찬일 박사입니다.
도문의 그 도문교를 건설하는 문제도 결국 북한 이번에 4차 핵실험하거나 ICBM 장거리 로켓 쏘아 올리면 아마 중국이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 북중 간의 어떤 소강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이런 다리 건설, 도로 건설, 또 철도 건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침체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 주재 외국인들이 이용해온 특정 웹사이트들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사이트에 북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동통신업체인 별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에 통지문을 보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고 알렸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16일 평양발로 보도했습니다. 별은 통지문에서 북한 정부 기관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포함한 위협과 비방의 글을 담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비롯해 접근이 차단되는 몇몇 웹사이트들의 목록을 제시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전 세계인들이 애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일반인들이 글과 사진, 동영상들을 직접 제작, 공유하는 웹사이트들입니다. 이런 웹사이트들에서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난하고 풍자하는 글과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별은 또 통지문에서 P2P 프로토콜을 통해 다운로드와 업로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P2P는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통신망으로 중개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감청이 어렵습니다. 타스통신은 이 같은 조치가 일시적인 것인지 계속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 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에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관과 기구들이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위해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잠금 장치를 설정하고 공관의 바깥에서 통신망 신호가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호베르토 콜린 북한 주재 브라질 대사는 VOA에 이 조치가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일반 주민들에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연결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국의 모든 군 하사관과 병사들에게 1박 2일의 특별 휴가증을 수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전군에 대해 특별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한국 군 창설 이래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민족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아 모든 군 하사관과 병사들에게 1박 2일의 특별 휴가증을 수여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21일 밝혔습니다. 특별 휴가를 받는 하사관과 병사는 전체 한국군 67만여 명 가운데 56만여 명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교를 제외한 하사관과 병사 전원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건 건군 이래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기를 불러온 지난달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와 폭격 도발 당시 단호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춘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겁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 당시 일부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국심과 충성심을 보여준 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파격적인 조치의 배경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민경욱 한국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지뢰와 폭격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 노고를 치하하고 평소 장병들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마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비태세에 들어가면 일반 전초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하루에 잠을 3, 4시간밖에 잘 수 없고 포진지 병사들은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고생이 심하다면서 이번 조치는 박 대통령이 병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휴가증을 받은 병사는 전역 전까지 본인이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해 휴가를 다녀올 수 있으며 다른 휴가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사병들에게 격려카드와 특별 간식을 돌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병들에게 지급될 특별 간식은 김과자와 멸치과자, 전통약과 등 세 종류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별로 특산물이 다른 만큼 각 부대의 실정에 맞게 조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로 군의 사기가 크게 올라갈 뿐 아니라 장병들의 휴가로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면 탈북민들은 고향 생각이 더 많이 날 텐데요. 이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한 북한식 장마당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내리 아니면 어디가 두세 보실 수 없습니다.
순대볶기를 해 먹어야지.
나 내일 여기다 이거 뭐 먹어야지.
아바이 순대부터 명태식혜까지 북한의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어디 가서 드실 수 없습니다. 드세요.
북한 어디식 구운데요?
이거 북한식이에요.
어디식?
서울 경의선 서강대 앞 광장에서 한가위를 앞두고 장마당이 펼쳐졌는데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이번 장마당은 추석을 앞두고 더욱 쓸쓸해할 탈북민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자리입니다.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장마당은 달려라 통일열차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장마당을 주최한 북한 이탈주민 미래희망센터의 김인희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장마당. 우리 탈북자들의 음식들. 그러니까 북한 명태라든가 순대라든가 또 한국 맛과는 좀 다른 북한 식혜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감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맛을 보니까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음식과 남한 음식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탈북자들이 추석이 가까우니까 더더욱 가족이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산 가족이에요. 그리고 또한 실향민이고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이제 가족들 생각에 더 많이 우울해지고 그 그리움 때문에 많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넘어온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놀면서 그런 그리움을 좀 달래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이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면 막 물로 막 뿌려 나눠.
장마당에 음식을 들고 나온 상인들은 탈북민들입니다.
이게 한국에는 황태가 유명한 것처럼 우리 북한에는 명태가 유명한데 이게 뭐 조림이나 찜이나 예 뭐 다 고향에서 즐겨 먹던 건데 뭐 여기서도 즐겨 그렇게 먹고 한데 당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다면 여기는 이렇게 마른 거 그냥 두물게 안 먹잖아요. 근데 저희 북한에서는 이제 뭐 마른 걸 뜯어서 먹는 거 그게 예.
상인들뿐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이번 장마당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탈북자들이에요. 세터민.
여기 봉사로 다 같이 네, 나오신 거죠?
네. 후무다 이제 마음이 부자니까 눈에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고 다 부자 됐죠. 아, 대한민국이 하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야죠. 아, 풍요로운 우리 대한민국 예, 마음이 다 훈훈하고 예, 서로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다고 생각해요.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이 장마당을 찾았는데요. 특히 친구들과 함께 온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북한민들 무슨 행사 있으면 이렇게 모이는데
기쁘고 즐겁고 뭐 서로 소통이 되고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자주 모여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런 행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와서 협조도 하고 뭐 같이 기쁨을 나누려고 그리움이 돌 가시어지지요. 어, 같이 이렇게 얘기가 나누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던 그런 생각이 좀 감소되지.
북적북적한 장마당에서 물건도 사고 음식도 맛보면서 북한에서의 한가위가 떠오른다는 탈북민들인데요.
북한 음식은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아, 순대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 고향 생각도 나고 기뻐요. 아, 저 해산 해산시에.
해산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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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시에는 어떤 음식이 좀 유명했는지 기억나세요?
거기는 그저에 그저 검은 두부밥 있잖아요. 네. 두부밥 알죠?
두부밥 알아요.
네. 네. 두부밥이면 순대 같은 거 뭐 떡 같은 거 그런 거.
북한 추석도 나름대로 민족 혈통은 한 가지니까 비슷해요. 아, 생각나지요. 거기는 고향에 산소를 이렇게 가는 준비를 하는 그 가족적인 분위기고.
북한에서의 추석은 가족끼리 주로 하거든요.
똑같네.
가족끼리. 그럼요. 네. 가족끼리 모여서 뭐 조상을 기리면서 아, 그러면서 다시 앞으로 새롭게 또 뭐 가정이 또 잘 되길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 추석 잘 세요.
한가위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모여 고향 얘기를 나누면서 명절 분위기를 미리 느끼기도 합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점이 상당히 그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또 모여서 서로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래도 위로가 돼요.
아야 여기 남아순대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이분이 방송에 한 번 나오신 분이 북한은 직접
먹는다. 순대가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예예예. 오늘 시식 능력이 하고 가세요.
네.
달려라 통일 열차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통일을 위해 계속 달려나갈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김인희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여기 저희가 서강대에서 시작한 거는요. 북한으로 가는 경의선 시발역이 서강역이에요. 그래서 서강대에서 출발을 했고 통일이 돼도 그렇고 된 뒤에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될 게 철도 기차거든요. 그래서 이 기차가 부산에서부터 북한을 거쳐서 유라시아까지 쭉 이렇게 뻗쳐나가기를 저희가 이렇게 꿈꾸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 마음이 이제 전국 기차역을 쭉 돌면서 달려라 통일열차로 좀 행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이제 행사를 하면서 좀 자립을 하는 데 도움도 되고 좀 탈북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통일 기원제 형식으로 저희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밖에 아니면 어디 가서 드실 수 없습니다. 드세요.
북한 어디식 구운데요?
이거 북한식이에요.
어디식?
우리 북한식.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어제 서울 한강길을 따라서 자전거 5천여 대가 줄지어 달리는 장관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평상시에는 자동차로 빼곡했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형형색색의 자전거가 행렬을 이뤘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입니다. 한강 자동차 도로가 자전거에게 길을 양보하는 하이 서울 자전거 대행진. 어제가 네 번째 행사였습니다.
한국의 여가로 운동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 자전거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됐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높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이 뻥 뚫린 도로를 달려본다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합니다. 서울의 젖줄 한강 바람을 맞으면서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분도 아주 대단하다고 하고요. 서울 도심의 중심인 광화문 광장에서 숭례문을 거쳐서 서울역 앞으로 쨍쨍 달리고 또 한강대교 북단에서부터 경기도 파주로 연결되는 4차선 강변북로로 진입해서 한강다리 7개를 거쳐서 월드컵 공원까지 이어지는 21km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계속 이어졌다는데요. 자전거 탈 때 필수품인 안전모라든지 자전거는 참가자들이 직접 가지고 오는 개인 준비물이었지만 참가자들이 똑같은 주황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런 5천여 명의 대열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것. 또 그 장관을 지켜보는 서울 시민들 역시도 뭔가 좀 특별하고 설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던 행사였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정말. 아버지의 자전거 보조석에 앉은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연세가 많은 노익장들의 모습도 보이던데요.
네. 뭐 누가 빨리 달리는가를 겨루는 대회가 아니어서 정말 즐기는 모습의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두 달배기 어린아이를 자전거 보조석 앞에다가 태우고 달린 아버지, 또 78살의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대회였고요. 서울이라는 도시를 즐겨보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붙인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의 이름에 걸맞게 경치가 멋진 곳에서는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 사진으로 추억도 남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그 비탄소 무동력 교통수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생활운동의 취지도 담겨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런 일석사조의 행사였습니다.
네. 참 장관을 이룬 자전거 대행진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인데요. 한국이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지금까지 한국의 난민 수용 정책은 난민이 한국에 입국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심사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국 정부가 직접 제3국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난민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적극적인 난민 수용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지금 태국 국경에 있는 한 난민 캠프에서 범하 난민 30여 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라면 유엔 난민기구가 추천하는 이 난민을 제3국에서 수용하는 그런 제도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 한국이 난민을 수용을 시작한 것이 지난 1994년부터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한국은 좀 소극적인 그런 난민 수용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유엔 난민기구에서 이 재정착 난민 제도를 그 추천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까지 한국은 그 유엔 난민기구의 의장국이기도 했는데 난민 수용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수용 비율이 낮다 이런 지적이 계속 되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 한국이 받아들인 난민은 5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12월에 30여 명을 시작해서 2017년까지 모두 90여 명의 난민을 직접 데려오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요. 뭐 여전히 연간 만 명에 가까운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호주나 캐나다, 또 2013년만 해도 6만 명 가량을 미국에서 수용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수치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범하인 30여 명에 대한 수용 심사를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특별히 범하 난민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하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이 한국과 유사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범하는 1948년에 영국에서 독립을 했고요. 또 정부와 소수민족 간의 내전도 있었고 또 62년도에 군부 쿠데타 이후에 독립운동과 그 반독재 투쟁이 이어진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역시 난민 수용에 있어서 이 사회적 통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내 범하인들로 구성된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의 통합에 있어서도 좀 비교적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한국에서 받아들인 난민 인정자 역시 범하 출신이 82명으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한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네, 국제법에 따라서 우선 난민 인정자 지위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되고요. 정착 초기 그 6개월에서 12개월간은 그 인천 영종도에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한국 말도 배우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외국인 지원센터를 나서게 된 후에는 취업할 곳이 고려된 그런 정착 지역이 결정되고요. 자녀들에 대한 초중등학교 입학 지원, 또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처럼 영구 임대 주택도 제공받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이런 시범적인 새로운 난민 정책을 진행해보고 결과를 검토한 뒤에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이제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청년 펀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정책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국이 누구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뜻을 모아준다면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모금 창구를 마련하는 겁니다. 청년 희망 펀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이곳에 모이는 기부금은 곧 설립될 예정인 청년 희망 재단에서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시금도 내고 또 월급의 20%를 매달 적립하겠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일시금 17,000달러, 미화로 17,000달러를 내고 한 달에 월급의 20% 정도인 2,700달러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펀드의 1호 기부 가입자가 된 것인데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국무위원, 정계 고위 지도자, 사회 지도층들이 동참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난 해결이 온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하자 이런 의미로 마련된 것이어서 청년 희망 펀드라는 이름으로 기부 제도를 계속 운영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첫날이었는데요. 펀드 개설과 동시에 한국의 주요 금융회사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이 일시금을 내놓거나 또 앞으로 받게 될 연봉의 절반을 반납하고 펀드 기금으로 내어놓았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즈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페즈 씨는 지난해 베네수엘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폭력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페즈 씨는 당시 시위자들에게 평화적인 시위를 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로페즈 씨에게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미쳐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조장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더구나 600시간이 넘게 진행된 재판 동안 증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로페즈 씨가 단지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였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로페즈 씨를 정치적 양심수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도 로페즈 씨의 재판은 기본적인 증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기소와 처벌 절차를 거친 것이며 제대로 된 재판을 어설프게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 법원의 그 같은 결정은 이 나라의 사법 절차가 정치성을 띠고 있으며 사법부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 2014년 로페즈 씨가 체포된 이래 미국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우려를 나타내왔다고 강조하고 로페즈 씨를 비롯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모든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모든 정치적 양심수들의 권리 존중과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보장, 인권의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미국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아메리카 민주헌장, 국제민권정치권리 같은 국제규범과 베네수엘라의 헌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로페즈 씨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장회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로페즈 씨에 대한 기소와 처벌, 재판 진행 과정은 베네수엘라의 사법체계와 법치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민이 어떠한 처벌이나 구속의 위험 없이 정치적 대화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에 로페즈 씨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수감돼 있는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